오늘 5장은 사실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분리된 내용이 아니고 그러나 5장이라고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내용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어제 우리가 무엇을 봤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제는 교회 안에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살림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그 사람들은 당시 이곳저곳을 왕래하면서 무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축적되어진 부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자랑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또 나아가서는 복음에 오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는 왜 복을 못 받을까?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나? 이런 식으로 복음이 오해가 되고 또 심지어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런 흐름에 편승을 해서 하나님이 잘 믿으면 물질적으로도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어서 자랑까지 하게 된 이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 돈을 버는 과정이 건강했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그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고 건강치 못한 과정을 통해서 신앙 다르고 나가서 비즈니스 할 때는 비즈니스의 원리가 다르고 철저하게 이분법적인 생활의 태도로 비즈니스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덕이 안 됐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덕이 되지 못했던 이중적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조금 그 범위를 확대해서 세상 전반의 경향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여기 잠깐 멈추고 여러분 이 부하 들으라라는 말은 사실상 그 어투 자체가 내 말을 잘 들으라 그 말 그런 느낌보다는 경고성 발언이에요. 그리고 부한자들을 향한 고발인데 조심해서 분리해야 될 필요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은 어느 곳에도 부 자체를 정죄한 적은 없습니다. 물질 자체를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그 물질을 대하는 인간의 부패된 상태, 자세, 마음에 언제나 문제가 있었지 물질 자체를 성경이 부정하거나 나쁘다거나 잘못됐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우선 여기 재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합니다. 3절, 2절 끝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이렇게 나오죠. 이 재물과 3절 끝에 재물은 전혀 다른 재물입니다. 다른 단어를 써요. 우선 2절에 나타나는 재물은 플루토스라는 말로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3절 끝에 재물은 데사우리조라는 단어를 특별히 썼습니다. 이 재물은 무슨 재물을 얘기하냐면 곡식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곡식을 얘기하는데 이 재물에 대한 그 이면에 좀 시대적 그 아픔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어느 시대나 항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점점점 가진 자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양극화 현상이 사실 어느 나라나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문제고 이때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땅을 많이 가진 대지주들이 그 조그만 그저 한두 평 손바닥만한 밭이나 논을 가진 사람들의 그 땅을 계속 흡수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경제 논리에 어쩔 수 없이 땅을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그 대지주 밑으로 소작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적 주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진 자들은 더 많은 밭을 소유하게 돼서 항상 그들의 창고에는 늘 어마어마한 곡물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 재물의 단어를 좀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우선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자, 이상한 것은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하는데 왜 완료형으로 썼을까요? 전부 완료형으로 썼죠? 여기 이러한 그 문장 기법을 보통 문법적으로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이런 기법을 사용하나? 안 일어났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예언과 예고의 내용은 반드시 성취될 내용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말할 때는 예언적 완료형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 용어이기는 하지만 이런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완료형으로 쓰여졌을 때는 이 내용은 반드시 끝에 일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재물이 나오고 옷이 등장을 했어요. 은금이 등장을 했어요. 잠깐 우리가 숨을 고르고, 이 고대 시대에 요즘도 그 부자들은 뭐 그네들 그 생활 속 깊이까지는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뉴스나 또는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이게 들추어지는 부자들의 이면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영화 같은 데서 그런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드러낼 때가 있죠. 완전 차원이 다르죠. 인류 자체가 다른 인류예요. 뭐 그네들의 그런 호화로운 이면의 삶은 거의 신인류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개념이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들이 많던데, 고대 시대에는 부자들이 무얼로 부자 행세를 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 가지로 부자 행세를 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부자라는 티를 어떻게 냈는가 하면, 첫째가 매일 연회를 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로얄 계급층들을 밤마다 초대를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음식을 차려놓고 밤새 먹고 마시면서 주지육림에 해가 뜨는 줄도 모르고 만 음탕한 짓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파티를 매일 열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토하고. 이게 로마 시대극을 보면 그 우리 남자들 술 먹고 오바이트 한다 그러죠. 근데 이게 사실은 고대 시대에 있었어요. 먹기는 먹는데 더 먹고 싶은데 위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먹었던 걸 다 토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위를 비운 다음에 다시 또 먹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짓들이에요. 한쪽에서는 기본적인 음식조차 못 먹어서 죽어가는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매일 연회를 통해서 밤새 먹고 마시고 음란한 짓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부의 그 시대 정신이고 과시의 한 표현이에요. 그 또 하나 그 부자들의 행세 중에 하나가 어마어마한 호화로운 옷을 걸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옷감으로 물감을 들여서, 근데 색깔에 따라 또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물감을 들여서 부인들이 어마어마한 고가의 옷을 걸침으로써 특별히 자기 남편들의 부를 과시하는 하나의 그 측도, 측정을 사람들은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금을 어마어마하게 쌌습니다. 근데 보통 은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잘 보세요. 은금이 녹이 쓴다고 돼 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은과 금,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금과 은이 녹이 슬었대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금과 은일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곡식으로 창고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아놔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고를 1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즉 마지막 모든 것이 다 마름이 되고 끝나는 날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를 부한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한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인생의 기초를 두지 않고 자기들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 먹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통칭해서 부한자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의 기자가 노아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노아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며 장가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을 또 역시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그 자체를 나쁘다거나 정죄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 다 먹고 살잖아요. 여기 마신다는 말은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정형적인 패턴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들 가야죠. 그게 왜 나쁩니까? 그 말은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만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입술만 고백을 하고 모든 삶의 방향이나 가치나 그 사람이 쓰는 재정의 소모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쓰더라고요. 그 말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 일에만 인생들이 몰두하더라 그 말이에요. 노아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어떻게 심판하셨죠?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하게 연관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시대 사람은 아니었는데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에녹은 이 땅에 몇 년을 머물었죠? 365년을 머뭅니다. 이 땅에 에녹이 살았던 시간이 1년의 숫자와 똑같이 365년을 이 땅에 머물러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은 몇 년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몇 년입니까? 300년이에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 땅에 머문 시간은 365년인데 성경 기자가 일부러 구분을 해놔요.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몇 살 때 인생의 중대한 변화가 왔다는 얘기일까요? 65세. 그럼 65세에 에녹의 가정에 뭐 일이 있었나? 뭐 부도가 났나? 누가 암이 걸렸나? 뭐 교통사고가 났나? 별일 없었어요. 장기하가 부른 노래처럼 그냥 별일 없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창세기 5장을 한번 살짝 열어보십시다. 21절,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누굴 낳게 됩니까? 무두셀라를 낳았고, 잘 보세요.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동행해요? 앞을 잠깐 보실까요? 자, 성경 기자가 평이하게 기록을 해놨지만 우리가 조금만 예리하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300년 동안 동행한 이 변화된 삶의 패턴이 누구의 출생과 관련을 갖고 있죠? 무두셀라의 출생과 관련을 갖고 있어요. 자,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 속에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이 무두셀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미 경기는 시작이 됐어요. 지금 7시 3분인데. 자, 따라서 합니다.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 웬걸 65세 되던 해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덜커덕 주셨는데 아들 이름이 심상치 않아.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대요. 자, 뭔 애 이름이 이래요? 어느 아버지가 정신 안 날 아버지가 있을까요? 자, 사람 내일 누가 알아요? 내일 알아요, 여러분? 우린 내일을 몰라요. 하루살이에게 물었다죠. 헤어지면서 내일 보자 그랬더니 내일이 뭐예요? 하루만 살다 끝나는 인생인데 내일이 어디 있어요? 이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정확하게 성경 기자가 분리를 해놓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때부터 에녹은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별일 없이. 남들 아파트 평수 늘리는 재미처럼, 화장실 개수 늘리는 재미처럼, 은행 잔고 쌓아가는 재미처럼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특별히 죄진 거 없어요. 그런데 원래 에녹이라는 히브리 말의 에노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따라서 하십시다. 가르치다, 증거하다, 교수하다, 전파하다. 이쪽에 관련된 모든 개념과 내용이 다 함의던 내용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부름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택한 소명자로서 온 생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며 증언하며 일생 속에 녹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인생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65세까지는 그냥 살았어요. 별일 없이. 그렇게 나른한 일상을 어느 날 깨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감춘 겁니다.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그런데 무두셀라라 하면 우리에게 또 다른 면의 기억이 하나 있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로서는 가장 장수한 인물인데 969세를 살아요. 자, 그 가장 긴 나이 속에 감춘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패역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길고 긴 기다림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할 것이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것만 인생의 목적으로 붙들고 살 것이냐. 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어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969세의 일기로 죽습니다. 그 죽던 해 노아의 나이가 600세예요. 정확하게 그 해 하늘에 창이 터지면서 홍수가 쏟아집니다. 땅에 심판이 임해요. 심판. 모든 걸 다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노아 속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던 자에게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인생들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이 되었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사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야고보로 돌아가서 자 야고보서 5장을 보십시다.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죠. 추수한 자들이 소리를 지릅니까? 삭시 소리를 지릅니까? 삭시 소리를 질러요. 삭시. 추수한 자들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그 추수한 자들에게 돌아갈 부자의 창고에 쌓아진 삭시, 가난한 자들의 몫이 소리를 지른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품꾼의 입을 부자들이 틀어막았기 때문에 소리를 못 지르고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돼 있어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게 입을 틀어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삭들이 창고에서 절규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당하고 고난 겪는 가난한 자들의 멍든 가슴을 대신해서 그 삭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 곳곳에 이런 신음소리가 얼마나 탄식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들은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듣는데요? 누가 듣습니까? 그냥 주가 아니라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군이라는 말은 전쟁 때 수식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대신 싸우시겠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갚으시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무려 애굽이라는 타향 땅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을 품꾼으로 삽니다. 품삯 하나 받지 못하고.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수레마다 은금을 구하게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구하게 해서 바리바리 실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의 인도자로 세우실 때 중요한 얘기 하나 하셨죠? 내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역을 알고 그들의 고난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듣고 알고 보았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시대의 아픔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모든 부한자들이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걸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요. 어떻게 갚으시는가? 이제 무서운 사실이 5절 6절에 극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십시다. 돼지를 살찌울 때는 뭘 위해서 살찌웁니까? 도살할 날을 위해서 살찌우는 거예요. 돼지가 막 이뻐가지고 먹이는 주인이 있나요? 너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코도 이쁘고. 그래서 돼지 막 비료주고, 아, 비료인가? 이게 사료주고 먹이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도살할 날을 위해서 먹이고 살찌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결말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6절을 보세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누구의 죽음을 어느 선지자가 이렇게 묘사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죽음을 정확히 묘사한 그 구절을 재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누가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부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과거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땅의 머리를 받고 도살할 날을 예비하는 어떤 동물처럼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절망에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들을,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뭐 여러분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만 비춰보더라도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왜 나 같은 걸 구원하셨을까? 이게 제일 큰 의문이에요. 갈수록 왜 나 같은 걸 구원하셨을까? 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을까? 이게 도대체 제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설명 불가의 고백입니다. 신앙을 살수록 이 질문이 더 커져요. 우리가 부한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또 한 측면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영혼의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생명이 무언지를 우리 코에 호흡을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옛날 부한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도 안 되고 그런 삶을 일말이라도 동경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이 뭘까요? 교회 헌금 많이 해가지고 복받으라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인생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많은 것들이 아니라 다 주셨어요. 그것을 누굴 위해 쓰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얘기예요. 쌓아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걸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땅의 사람들은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것에 전생의 목적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될 것이랍니까? 녹슬고 폐하여지고 불살라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영원한가가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뜻이 영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고백이, 이 준엄한 경고가 우리에겐 복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했다는 사실을 붙들고 또 하루도 남은 생에도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안수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부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엎드리지 하시고 주의 자비에 매달려 주시도록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평생을 노래할 수 있도록.